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햇살 좋은 날에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지요. 온전한 형상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꼬물꼬물한 피덩이 같은 아기를 보며 부모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과 행복으로 사랑스럽게 아기를 바라봅니다. 품에 꼭 안아 젖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며 목욕도 시켜주고 아기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지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 아기는 스스로 몸을 뒤집고 이내 손발로 기어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기 혼자서 두 발로 아장아장 걷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던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두 발로 걸어요. 혼자서 두 발로 걷고 있어요. 기특해하며 대견하고 고맙게 느끼지요. 또 부모님들이 아기를 키우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말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사랑스럽고 예쁜 말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아기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끼게 되지요. 그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여 때를 쫓아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던 시간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버거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잘 자라준 자녀를 볼 때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그 고백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게 들리겠는지요. 부모님은 자녀의 외모가 잘생겨서 예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들, 곧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다하며 선한 마음으로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예쁘다고 보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시간엔 원로 목사님의 설교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자라는 말씀을 토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보실 때 사랑스럽고 예쁘다 하시는 것들 중에서 말에 대한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의 생각이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말을 사용합니다. 말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이며 목구멍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또 손 모양이나 표정 등으로 의사소통하는 수화 언어도 있지요. 그런데 말에는 단지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힘에 대해 실험을 한 경우가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실험한 내용입니다. 갓 지은 밥을 두 개의 유리병에 넣고 한쪽 유리병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쓰고 다른 쪽에는 짜증나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한쪽에는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요, 참 예쁘다 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다른 쪽 병에는 너 미워, 싫어, 짜증나 등의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4주가 지난 후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쓴 병을 열어보니 구수한 누룩냄새가 나는 예쁜 색의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짜증나 라고 쓴 병을 열었더니 숨이 막힐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나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본 방송 관계자들은 나도 이제부터 예쁜 말, 좋은 말을 써야겠다며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생명이 없는 밥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하물며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 실험을 밥이 아닌 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나 성도에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은 상대에게 행복을 주지만 악한 말이나 육적인 말은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물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하는 말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는 말, 선한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폭력은 상대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해를 끼치는 것인데요.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 폭력이지요.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때로는 그 영향력이 긍정적인 말보다 더 강하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대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요. 내가 분노하여 화가 났을 때 상대에게 하는 말은 단지 그 말뿐만이 아니라 감정 섞인 목소리, 표정, 분위기, 몸짓 등으로도 상대에게 큰 위협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소통과 공감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 대신 격려와 이해를 담은 말을 선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나에겐 괜찮은 말이 상대에겐 아픈 말이 될 수 있고 상대에겐 별일 아닌 일이 나에겐 큰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서 범사에 상대를 소중히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입술의 말로 인해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더디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응답과 축복을 더디게 하는 입술의 말을 범사에 주의하기 위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주어집니다. 곧 우리가 섬김과 충성, 각종 봉사 등 믿음으로 쌓은 분량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의 선에 이를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만 선을 쌓아도 응답되는 것이 있고 많이 쌓아야 응답되는 것도 있지요. 반대로 죄를 쌓아가는 만큼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생겨서 응답도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입술의 말을 주의하지 않아 응답과 축복을 더디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합당치 않은 입술의 말로 인해 믿음으로 쌓은 것이 헐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쌓아가야 하는데 쌓았다 헐고 또 쌓았다 헐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랑스럽다, 예쁘다 하실 수 있는 선한 말을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이란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운다면 항상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고 마태복음 12장 35절에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했지요. 따라서 온 영으로 들어오면 마음에 악이 전혀 없고 선만 가득하기 때문에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절제의 능력도 온전히 임해 있기에 마음에서 자동으로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조절되지요. 때와 장소, 그리고 말을 듣는 상대에 맞게 가장 적절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 마음에 악이 남아있으므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절제 없이 하게 되면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거나 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편에서는 선한 의도로 말했어도 상대는 선으로 받지 못하고 기분 나쁘게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나는 상대를 위해서 옳은 말, 맞는 말을 하는데 왜 상대는 기분 나쁘게 받고 싫어할까요? 비유 들어보겠습니다. 무더운 날에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컵에 담아줍니다. 깨끗한 물을 마신 아들은 목마름이 해소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몸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요. 그런데 깨끗한 물 속에 오물을 섞어서 아들에게 마시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을 마신 아들은 오물로 인해 비위가 상하고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또 뱃속에 들어간 오물로 인해 배탈이 나서 몸에도 해가 되지요. 아들은 깨끗한 물맛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함께 섞인 오물로 인해 비위상하고 기분 나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를 위해서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 속에 내 마음에 있는 안 좋은 감정들과 함께 전하게 되니 상대에게는 오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는 옳은 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 섞인 말로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옳으니 내 말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에 지적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태도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은 바로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내 마음은 아직 성결되지 않았는데 상대에게 전해야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어떠한 말도 서로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그러니 먼저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여 내 마음에서 상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요. 그 후에 주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당회자님께서 전해주신 선과 사랑의 말씀을 떠올리며 나에게 적용해야 하지요. 그러면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상대에 대해 선과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한다면 서로 불편한 감정이 없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으니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것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 선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영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입 앞에 꼭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범사에 무익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는 자신은 물론 듣는 상대에게도 무익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비진리의 말은 무익함으로 항상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짓말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상대에게도 해가 됩니다.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니 상대에게 해를 끼치게 되죠. 상대가 거짓말을 사실로 믿으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자체가 육체의 일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숨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문서답도 무익한 말입니다. 이는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가리키지요. 동문서답을 하면 질문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답을 들을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질문에 맞는 답을 얻어야 그 다음 대화를 진행할 수가 있지요.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동문서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서 들으므로 동문서답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동문서답에는 거짓말도 있고 남의 탓을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 앞에 더 합당치 않지요. 농담도 무익한 말입니다.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고 신뢰가 가지 않으므로 비밀을 나누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기도 어렵지요. 또한 농담을 즐겨하는 사람은 영으로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농담에는 사실을 부풀린 과장된 말과 전혀 이치에 안 맞는 허탄한 말들도 있지요. 이런 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세상의 유행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행어에는 세상 풍조가 담겨 있어서 그런 말을 사용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에 물들게 되지요. 설령 어떤 악의가 담기지 않은 유행어라도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씀하셨지요. 물론 무익한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심결에 내뱉은 무익한 말들은 자신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하니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제부터라도 무익한 말을 내지 않도록 범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이 과연 나와 상대에게 유익한가를 꼭 생각해 보는 습관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이처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유익한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믿음을 심어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도 영적으로 유익한 말이죠. 특별히 성전 안에서는 항상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며 믿음을 심어주는 영적인 대화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고 예쁜 말로 들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면 예수님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살리시는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했지요. 그러면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 온 것입니다. 상대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 이때 예수님께서 땅의 사람들의 죄성을 기록하셨음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다시 땅에 쓰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받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왔죠. 그러니 죄인이 어찌 죄인을 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살리고자 하신 것이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양심이 선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도를 버리고 떠나갔지요. 그러나 오늘날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도를 들어 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죄를 다시금 드러내어 말하고 지적하고 따지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말씀하셨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자를 살리시기 위해 율법을 어기신 것일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아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하신 법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기록되었고 잠언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하셨지요. 또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3절에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아 전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따스하고 포근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만물을 소생케 하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 분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모양도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내 형제의 허물과 죄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영혼들을 살리는 말과 행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심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는 방법 둘째는 분수에 넘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분수란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교만함으로 마음이 높아진 경우에 분수에 넘치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겸손하게 마음이 낮아진 사람에게서는 자기 분수에 넘치는 말이 나오지 않지요. 분수에 넘치는 말의 예로는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하는 말도 마찬가지이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맞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기준을 만들게 되죠. 모든 일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니 자신의 생각과 의견은 항상 옳고 나와 같지 않은 상대의 생각과 의견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질서상 윗분의 말씀에도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게 되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로 인해 질서를 어기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심같이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도 분수에 넘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아름다운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왔다 해서 환경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한다면 그 크신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큰 은혜를 입었음을 아는 자, 곧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녀들을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게 바라보시겠는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겸손하여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감사하게 받으며 순종합니다. 반면에 불평의 말, 감사치 못하는 말을 한다면 이는 분수에 넘치는 말이죠.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처녀가 잉태하면 간음한 것으로 정죄받아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런데도 동정녀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받은 수로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셨지요. 즉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오 이방인인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실망하며 포기하거나 업신여김 당했다고 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했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절실했던 딸의 문제를 해결받았지요. 이런 예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는 방법 셋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 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워 보이네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말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입술로 내면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흐리고 어둡게 만들죠. 잘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빼앗으며 어깨도 축 처지게 하지요. 반대로 긍정적인 말은 분위기를 밝게 만들지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를 들어 어떤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합니다.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치른 행사인데도 그것을 평가한다는 명목으로 문제점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사를 마치면 장점은 더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다음엔 더 좋은 행사로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사를 준비한 상대를 찌르고 가르치는 말투로 이것은 잘못됐다 하며 그 행사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를,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행사를 진행했던 그 모습을 떠올린다면 상대에 대해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행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맞추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쉬운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전부를 잘못한 것처럼 상대를 질책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말도 아니요,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고백도 아닌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을 하면 안 되던 일도 잘 될 수 있지요. 이런 예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열두 정탐꾼이 그러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차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고백을 하였고 2명은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였지요.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지요.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 말은 금세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절망적이고 암울한 생각을 갖게 하였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게 했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부정적인 고백을 했던 열 정탐꾼과 원망과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일로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지요.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2세들과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고 지도자로서 머리로서 세워지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현실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여호수아 갈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께서 즐겨 쓰셨던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함께 해보실까요? 아니 될 것은 되고 될 것은 더 잘 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 아동주일학교에서 진행한 행사로 2025년 7가지 기도 제목 카드를 어린이들에게 만들어서 사택 5층 아동 예배실 복도에 붙여 놓았는데요. 그 중에 한 어린이의 기도 제목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날마다 행복하기였습니다. 어린이들도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날마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날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너의 말이 참 사랑스럽구나, 예쁘구나 하실 수 있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선한 말, 고운 말, 살리는 말, 사랑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말에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 범사에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셨으니 매주 전해주시는 당회장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마음의 선을 이루고 또 부지런히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선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